요한복음 11장 같이 보겠습니다. 두 군데를 보실 텐데요.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 그리고 38절부터 44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네, 우리 또 3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뒤에 세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3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42절부터 같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싸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2009년도에 우리 교회 말씀잔치에 강사로 오셨던 이명수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당신의 그 간증을 잠깐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당신이 그 복음서를 쭉 읽고 나서 이렇게 묵상에 이렇게 잠겼을 때 문득 깨달음이 오면서 무릎이 탁 처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입으로 나오는 그 고백이 아 맞아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출발만이 있지 라고 이제 깨달으셨다라는 거죠. 예수 안에는 늘 새로운 출발이 있다. 정말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말씀이죠. 자, 그 말씀의 이면에는 내가 지내온 삶이 뭐 죄스러웠다라든지 후회스럽다든지 아니면 또 뭐 부끄러웠다든지 어떤 삶이든지 간에 아름다운 마무리, 매듭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현재는, 지금 현재는 그 마무리하면서 남은 시간에 새 출발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자신의 그 삶을 이제 매듭을 잘 짓고 그리고 또 그 다음 단계 삶으로 더 풍성하고 더 높은 수준의 높은 차원의 삶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던 우리 잘 아시는 나사로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 나사로의 이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그 누이 마르다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마르다 이야기가 상당히 그 좀 적지 않은 비중으로 오늘 본문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부분이 그러했죠.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이제 나흘째 되는 날에 이제 오셨습니다. 그때 이제 마중을 나간 마르다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요. 이렇게 좀 원망 섞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좀 이렇게 긍정적인 어투죠. 예수님의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라는 이제 뜻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곧 받아서 이야기하죠.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지금까지의 말을 종합해보면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날 오라비가 또 부활할 거라는 믿음, 이런 믿음을, 좋은 믿음을 보여주는 말이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이제 마지막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말씀의 진의가 사실 예수님께 따로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무엇을 포인트에서 물어보시는지는 별로 개의치 않고, 그리고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내가 믿는데요, 이렇게 멋진 신앙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예수님과 마르다와의 대화이죠. 주고받는 말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첫 문장 빼고는 다 긍정적인 어떤 그런 의미로 잘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마르다의 믿음은 구체적이고 또 방향성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르다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흠잡을 것이 없었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살펴보면, 지금 오늘 사도 요한이 지금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이렇게 지금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읽어내면서 보아야 할 것은, 아, 마르다의 지금 이 좋아 보이는 신앙 안에 사각지대가 있다, 그것을 보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신앙, 예수 믿는 신앙이라는 것을 그냥 우리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고백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쭉 붙어서 그래서 내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하죠. 또 사실 그렇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가까이서 좀 밀착한 가운데 이렇게 그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대화의 흐름 가운데서 잘 면밀하게 읽어 나가다 보면 지금 약간 말이 안 된다, 아, 약간 좀 삐끗하다 이런 곳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 많이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요새 수요성서학교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딴지를 좀 걸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수요성서학교에는 딴지의 대왕도 있거든요. 모르실지 모르지만 뭐 무슨 집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좀 따지면서 봐야 됩니다. 그래야 도대체 이 저자가 구체적이고 좀 깊은 곳에서 무엇을 지적하고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신앙이라는 것이 물론 미래에 관한 것이기도 하죠. 미래에 관한 것이기도 하죠.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지금 부활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현재의 부활입니다. 현재의 부활이란 지금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 날에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것을 또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소 조금 엉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지금 뭐가 지금 이렇게 잘 안 맞는 것 같은 느낌 드시죠? 이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게 보이시죠? 자, 우리가 미래에 관한 부활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당대의 사람들, 이스라엘에 살았던 당대의 사람들에게는 참 굉장히 그 말하자면 일반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과 같은 어떤 소수의 무리들만을 제외하고 바리새인들도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말의 마지막 날에 사람은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다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우리가 종교를 떠나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착하게 살면 그러면 천국도 가고, 또 착하게 살면 또 뭐 극락도 가고, 뭐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과 같아요. 그 당시 전통 속에서는 마지막 날의 부활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정말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까지 이렇게 수준 높은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과연 그 수준 높은 고백이 지금 맥락에 맞냐, 이것입니다. 마리다의 신앙 속에 지금 신앙의 사각지대가 이렇게 지금 주님의 방문과 함께 일어난 나사로를 소생시키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우리의 신앙의 그 사각지대가 발견되고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빛 아래에 노출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이것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정신이 번쩍 들죠. 그리고 굉장히 큰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잘 비추어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으면 굉장히 큰 위험성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신앙이 그 듣기는 굉장히 옳고요, 그리고 훌륭하기까지 한 그 입술의 고백을 가졌지만 화석화되기 쉽다라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엔 거의 화석화될 것입니다. 그냥 뭐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로 다 이렇게 답을 준비한 사람은 예수 믿는다라는 의미가 분명하게 화석화될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약점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르다의 이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질책하거나 또 뭐 민망하게 꾸짖거나 이러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일어날 그 나사로의 소생을 통해서,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그녀의 신앙이 좀 새로워지도록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하시는 일은 뭐냐면 자신이 자신에게 맡겨진 소명과 그 현재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나사로만 살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보셨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통함, 그리고 그들이 분명하게 회복이 일어날 것을 정말 간절히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보면은 말로 고쳐질 것 같은데 사실은 말로는 절대로 안 고쳐집니다. 근데 예수님보다 말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예를 들면 뭐 저 같은 사람이죠. 목사. 왜 설교 시간은 이렇게 긴지, 왜 설교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잔소리가 많이 들어가야 하는지, 말로 안 바뀔 것을 알면서도 또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 이 고충, 그러면서도 저는 저의 일에 충실하고 있다, 또 뭐 이렇게 또 자부심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잠시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 사람은 말로 바뀌지 않아요. 말로 바뀌는 역사가 없습니다. 별로. 자기 그 관계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과 그 위치를 충실히 감당하고 그 자리에 인내로 머물 때, 그때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보면은 그냥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분이구나,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는구나, 그냥 주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현실에 주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거기에 순종하실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은 날 이렇게 봐줘야 된다, 이런 얘기 안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그게 맡겨진 그 위치와 그 소명에 정말 그 가치를 발견하고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것이 주님을 닮은 삶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마르다의 현실, 신앙의 사각지대가 있는 이 현실, 누구나에게 아마 적용될 수 있는 현실일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신앙 고백이 대부분 다 공통적일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 믿는 그 신앙을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입술로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거의 다 비슷한 말로 이렇게 모아질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은 비슷하고 또 말은 동일할지도 모르는데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그 내용, 그 컨텐츠는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한 사람도 빼지 않고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사귀어보면 압니다. 사귀어보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고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인간은 또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렇다 손치더라도 성령께서는 다 아실 겁니다. 이것이 이런 거죠. 말하자면은 똑같이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서로 두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할 때 말은 똑같죠. 그죠? 말은 똑같지만 한 사람은 이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창조하신 분이고 창조의 세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정말 온 힘과 시간과 에너지를 열정을 다해서 지금 운영하시는 분이고 또 이 창조의 세계를 마지막까지 잘 다스리셔서 완성시키실 분이다. 그래서 선과 진선미가 드러나게 하실 분이다.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같은 말로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는 그냥 창조의 세계에는 원리와 또 뭐 법칙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관계 상호 어떤 작용들이 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굴러가게 하신다. 이런 걸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17세기, 18세기에 아직까지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너무 그 컨텐츠가 다르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 그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교파에서는 예수님은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분이 사람일 수가 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실 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믿음의 중심을 두고 고백하는 그런 교파가 있습니다. 물론 이단이죠. 이렇게 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훌륭한 성인인데 안 믿으면 내가 손해죠. 왜 그분을 안 믿겠습니까? 그렇게 훌륭한 분을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 믿는다라는 말은 같지만 컨텐츠는 너무나 다르죠.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도전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너는 부활을 믿느냐? 현재의 부활을 믿느냐? 지금 그 말씀이십니다. 미래에 일어날 부활 다 안다. 그래 그거 좋은 신앙인데 현재의 부활을 믿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주인으로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란 말을 많이 쓰죠. 생명도 쓰지만 영생의 주로서 지금 이 땅에서 이 백성들과 함께 장막을 치고 그리고 거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그 영생의 측면이 현재의 부활인 것을 믿느냐 그런 의미에서 너희 죽은 오빠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느냐 지금 그것을 도전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마르다가 주님의 이제 기도의 능력도 믿었고 이제 부활 또 역사도 믿었고 했지만 현재 부활을 믿은 건 아니었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포인트의 부활을 믿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39절에서 증명이 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하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돌을 옮기라고 하시는 걸 보니까 무덤에다가 무슨 어떤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전혀 들어오질 않았고요. 전혀 들어오질 않았고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돼서 냄새가 얼마나 날 텐데 그 돌 문을 여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나라는 이제 그 기후 조건 때문에 죽은 지 8시간이 지나면 이제 사체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 나흘이나 그 동굴 안에다가 넣어놨으니 그 냄새가 얼마나 진동을 하겠습니까? 이제 그것에 대한 그 이제 인식만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것은 상상조차도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실 일을 계속하세요. 이제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사로를 살려내시죠. 예수께서 지금 단지 나사로의 목숨을 구했다 이런 의미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생명 차원, 부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이 생명의 부활, 현재의 부활, 이것은 과연 무엇인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차원의 생명의 부활을 우리가 지금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먼저 많은 사람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무덤 앞에서 기도하셨죠. 기도 중에 하나의 목적을 이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나를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는 뜻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더욱더 바른 믿음의 행적을 따라서 갈 수 있도록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항상 믿음이라는 말이 명사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항상 동사로 사용됩니다. 무엇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까? 우리 믿음은 한번 믿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냥 믿은 것이 그냥 하나의 개념으로 남는 거 아니다. 믿는다라는 말은 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지속적이고 발전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고 완성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믿는다라는 말을 동사로만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다른 성경에서는 명사로도 사용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그 참 중요한 그 목적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예, 믿는다라는 말을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를 드리신 후에 나사로야 나오라 하십니다. 근데 정말로 나왔습니다. 근데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손과 발은 이 배라는 거 있죠. 우리 뭐 삼배 이렇게 꽁꽁 우리나라에서도 좀 쓰는 재료인 것 같은데요. 그럼 배로 꽁꽁 묶여져 있고요.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에서 염하는 방식이 이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지금 손과 발이 동여져 있고 그 다음에 얼굴이 수건에 쌓여 있다라는 그 이미지가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아직도 완전하게 자유롭게 풀린 상태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목숨을 다시 얻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인간은 어떤 속박으로부터 풀어나서 자유와 또 그 자유가 주는 평강과 또 평강이 이루어내는 사랑의 역사 속으로 더 충만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 수준,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풀어놓는다라는 말씀은 뭐 다 아실 거고요. 다니게 하라, 이거는 이제 이 말을 직역하면은 걷게 하라라는 뜻인데 보통 이 걷는다라는 이 원어의 의미가 산다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인생의 여정을 걷는다, 그럼 나의 삶을 산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나의 삶을 사는 것인데 여기서 산다라는 의미는 이제 풀렸으니까 뭔가 차원이 달라진 삶을 살라라는 거죠. 지금 그것을 지금 강조해서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나사로에게는 지금 무덤에서 나온 삶을 살되 차원이 달라진 삶을 살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덤에서 나올 때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큰 소리로 말씀하시고 또 나사로는 듣는 역사가 있었죠. 그죠? 듣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우리가 나의 삶이 정말 무덤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더 높은 그런 차원의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성경 말씀은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은 그래서 너무나도 귀중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일찍이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을 볼 때 5장 28절에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무덤에 있는 자가, 무덤에 갇혀져 있는 자가 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날 때가 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의 맥락에서 보면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근데 지금 얼마 안 돼서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무덤에 있는 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되니까 너무 그림으로 쉽게 이해가 되는 그죠? 그런 말씀이었죠. 이렇게 나온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나온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사로처럼 이제 죽었는데 그래서 다시 살아날 것인가?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지금 이게 표적이라 그랬죠. 표적이라는 것은 한 번 사건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한 번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지 그 사건 자체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사로가 살았다라는 그 실질적인 의미를 찾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과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걸 좀 보려고 합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와서 지금까지의 인생을 한 매듭 지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출발했는데 이 나사로는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을 좀 알고 싶은데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말해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 나사로의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그리고 심오한 특징을 딱 잡아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나사로의 일생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그것이 바로 다음 주부터 보실 1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시겠지만 한번 좀 먼저 보시겠습니다. 12장 2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나사로가 살아가지고 큰 잔치를 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래서 이제 감사의 표시겠죠. 뭐 제자들은 뭐 굉장히 뭐 땡뜬 거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렇게 예수님 잘 만나가지고 이제 잔치에 들어갔습니다. 마르다는 여전히 뭐 어느 성경에서와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아니 보통 때도 이렇게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과 식사할 때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요한이 이것을 하이라이트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탁 교제라는 것은 친밀한 막역한 그런 사귐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그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과 내가 좀 식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과 굉장히 막역해지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이제 체면으로 그냥 식사하고 마는 게 아니고요.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이제 나사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과 그렇게 밀착된 관계, 더욱더 밀착된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또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다. 근데 이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9절에서 11절까지를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지금 나사로도 굉장히 이 사람들의 관심과 그리고 이 기대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시게 되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이략 좀 뭔가 뭐 스타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은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 가운데 보고 싶은 그러한 사건이 있었는가 하는 반면에 또 대제사장들 같은 그 지도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모의하고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있던 것을 우리가 봐오셨죠.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예수 믿는 그 믿음의 그 진술을 이렇게 드러내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이 이런 거야 라고 자기 삶으로 보였던 그 삶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나사로는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순교할 뻔한 사람입니다. 지금 대제사장들한테 잘못 걸리면 이제 죽는 거잖아요, 그죠? 나사로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일까요? 우리 그것을 좀 보셔야 되겠죠. 죽기 전에는 수축컨대 분명히 우리가 앞서서 나누었던 마르다의 신앙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뭐 나쁘다, 틀렸다 이런 말 아닙니다. 단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의도와 포인트가 안 맞는다, 이것입니다. 포인트가 안 맞는다. 그 포인트가 안 맞는 측면이 오늘 현재적인 부활에 관한 것이었죠. 다른 여러 영역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포인트가 안 맞는 우리 신앙의 사각지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각지대의 모순을 딛고 일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달라졌습니다. 그는 무덤에서 나와서 차원이 달라진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있었던 돌무덤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 죽음을 상징합니다. 영적 죽음이란 무엇인가요? 먼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적 죽음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죽지 않았다라고 착각하기가 굉장히 쉬운 그런 아주 민감한 영역입니다. 영적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요한복음 강해를 이제 잘 쓴 그 송복모 신부라는 분이 있습니다. 서강대학교 신학부 교수신데 그분이 쓴 그 강해집을 보면은 영적 죽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판 무덤이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기 죄가 판 무덤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기 죄가 판 무덤이 뭡니까? 나도 모르게 지금 빠져져 있는, 마주 갇혀져 있는 그런 무질서한 애착. 우리가 애착을 갖는 것이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우선순위가 뒤바뀌었고 그리고 굉장히 무질서하다라는 얘기죠. 어두운 모습, 남에게 감추고 싶은 것 참 많죠. 드러날까 봐 참 굉장히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은밀한 것들 많죠. 물론 그래야 될 것도 있지만 지나치게 그것이 너무 강하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서는 어두움으로 나타나죠. 충동적인 악습, 증오, 그렇죠? 우리가 충동 구매라는 말도 있고 어쨌든 그런 말 많지 않습니까? 충동적으로 갑자기 사람이 확 미워지고 갑자기 환멸을 확 느끼고 그다음에 갑자기 막 다 뒤집어 엎어도 전혀 미련이 없을 것 같은 막 그런 생각이 들고 막 이런 거, 그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도를 넘는 경쟁욕, 소유욕. 우리가 지어진 구도 속에서 경쟁 안 하고 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지나친 경쟁욕에 지금 질주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것 때문에 자기 삶의 가치를 어떤 사람은 쓸데없이 높게 평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불필요하게 낮춰서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런 거는 정말 너무나도 우리의 삶을 해치는 것이죠. 또 소유욕, 이것이죠. 소유욕. 나는 다른 거는 다 소유하는 욕심이 없어요. 그냥 돈만 있으면 돼요. 그게 다 갖고 싶다라는 말이지 무슨 말입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이란 신이 있고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마켓의 신이 있습니다. 마켓의 신. 그 마켓의 신은 마켓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신을 섬기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마켓 신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 굉장히 문제죠. 명예심, 시기, 이런 것들. 이것이 다 영적 죽음의 상태들입니다. 이것이 참 우리가 하나라도 안 걸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여기서 나오라는 말씀만 하시지 않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다른 삶을 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살게 하라. 생명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쉽고 또 가장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죠? 생명을 사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 그건 무엇입니까? 나사로의 삶을 통해서 보셨듯이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죠. 이런 말씀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나 정말로 내가 나의 삶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내가 부딪히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별로 그런 것 같진 또 않죠.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누구나 다 자기가 판 이 영적 무덤의 실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무덤이 그렇게 실제로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그 무덤 속에 갇혀 있는데도 별로 이렇게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하게 안 느껴지고 여기가 그럭저럭 뭐 괜찮은데 나오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가 조금 어리둥절해지는 거죠. 더군다나 풀어놓아라? 아, 글쎄 뭘 또 더 풀어요 여기서? 지금 너무나 이게 지금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있다라는 거죠. 그런 말씀이 실제로 다가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처지에서 아픔은 굉장히 민감해요. 그것이 특히 자존심과 결부될 때는 너무나 민감해집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가 힘을 내는 때는 그때인 것 같아요. 자존심 상할 때, 막 그때. 더 나가면 제 간증이 나올 것 같아서 그만두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하냐 하는 문제가 정말 너무나도 절박하죠. 이것이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인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그냥 본문을 읽는다고 저절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누가 얘기해 준다고 해서 저절로 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아무래도 말씀을 이제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또 그런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의 반응이 어떤가 이렇게 살펴보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날마다 이렇게 좀 나날이 이렇게 좀 알게 되는 건 뭐냐면 딱 어떤 말씀이 오고 가고 있는데 자기 말만 딱 하고 남의 말이 들려질 때쯤이면 딱 차단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안 들어요. 그리고 그 말에 대한 연결성이 없는 말을 해요. 그런데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으로 하기 때문에 다 속아버려요. 정말 우리 여자분들이 정말 특히 답답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 그죠? 무슨 말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으면 그게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말씀과 이렇게 만날 때 우리가 그런 영적인 답답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아, 이것이 이 말씀이야? 그리고 탁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가는 돌 문을 열고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내가 언제라도 나 주님의 말씀 이렇게 듣기를 정말 사모하고 있고 정말 듣는다면 듣는 날이 온다면 그렇죠? 그러면 나는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나갈 만큼 그렇게 큰 사모함이 내게 있는가?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을 자신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만일 아, 예수님 말씀 어떤 말씀이 좀 들어보고 그리고 결정하겠습니다. 아, 이러면 아, 그건 별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영적 무덤이 이렇게 답답하다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무슨 말씀이라도 하시면 내게 들려지면 나 그거 붙들겠습니다. 이런 각오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의 이 평면성 그리고 또 활기를 많이 잃은 무기력성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편만하게 이렇게 지금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그거 붙들고 당연히 일어서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어떤 의연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분연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 삶에 대해서는 분하고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는 열정적인 그런 그 우리의 역동적인 정신의 그 관계 상태가 잘 자리매김하지 못한 채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어둠도 웬만큼 뭐 그냥 뭐 어둡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어. 그러나 나는 어둠도 웬만큼 견딜만 해. 뭐 그리고 난 나보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남보다 집착도 좀 덜해. 나 정도면 뭐 집착이 있다고 말할 수 없지. 내가 뭐 경쟁 물론 뭐 속으론 조금 있지만 이렇게 경쟁 때문에 뭐 내 삶을 뭐 좌지우지하고 막 그러지 않는다. 뭐 소유욕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이제 우리는 그냥 마르다의 신앙에 그냥 머물 뿐입니다. 듣기 좋은 신앙 그리고 보기에 반듯한 신앙 그냥 그 신앙이죠. 그래서 제가 설교 결론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졌다라는 말은 그 신앙을 가진 속의 본질이라는 것이 언제나 위의 것을 찾는 그런 본질입니다. 그냥 뭐 찾지 뭐 이게 아니고요. 진짜 포커스해서 찾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Aim high. 위의 것을 그대로 영어가 더 정확하네요. 겨냥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의 것을 겨냥하고 죽자 살자 그거 붙들겠다라는 것이죠. 이런 자세가 우리들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영적인 절박함이 무엇인가 그것을 정직하게 가늠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자세가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제가 보면은 점점 더 많은 분들이 나 예수님 찾고 싶다, 정말 예수님 만나기 원한다 이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제가 큰 위로와 정말 격려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는 더더욱이 오늘의 메시지가 격려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냥 뭐 이렇게 보기에 반듯하고 그냥 이렇게 잘 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깨어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무덤에 있었는데 주님이 나오라는 말씀이 번뜩 정신 차릴 정도로 이렇게 들려져서 내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그런 우리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것이 정말 오늘날 우리 교회에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 우리가 무시하면은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가지고 있는 마르다 신앙 그 순간입니다. 사각지대는 그냥 묻혀져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두려운 것은 종국의 화석화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주어진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 다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습니다만 주님의 그 크신 폭발적인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면 과연 내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정말 큰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간구하시고 애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제가 신앙의 사각지대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신앙의 블라인드 스팟 우리 그것을 좀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말씀 들려지면 제가 정말 주님을 향해서 뛰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성찰과 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 생활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면서 우리도 모르게 사각지대를 무시하고 그냥 내버려 둔 채 달려오지는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정말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발견이 되고 또 그것이 정말 새롭게 힘을 얻어서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나갈 수 있게 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만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그러한 귀한 도약하는 신앙 그리고 자신의 그 자리를 재발견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aim high 하는 그런 복된 신앙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이 시간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